이 시간에는 다시 지난주에 보충 설명했던 그 재성에 대한 해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서신에는 재성과 관련된 용어들이 자주 등장을 해요. 언어라는 것이 유동성이 있듯이 성경에서 사용된 용어도 서로 이렇게 겹치기도 하고 문맥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또 우리말이 없거나 뜻이 틀린 경우가 있어서 혼란스럽기도 하거든요. 육이라는 것은 하문으로 고기육자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바울이 쓴 의미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육에 대한 설명을 좀 시도해 보겠는데요. 이 개념이 이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이 뭐 육이라는 건 육적이다, 뭐 육이 강하다, 뭐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만은 그것이 이렇게 성경에서 쓰인 바울의 용법과 어느 정도로 맞는지 그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정리가 되면은 이런 용어들은 우리가 서신을 읽을 때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육에 대해서 성경에서 특히 바울 서신에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제 첫째는 육이란 뭐냐 그러면은 우리 신체를 가리킵니다. 이 몸.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서 교회에다가 바울이 말하기를 당신들이 나를 대면에서 보지 않았다. 내 얼굴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말하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말로는 뭐 육신, 뭐 육체, 뭐 신체, 뭐 몸 그런 거죠. 두 번째 육이라고 할 때 그 영어로도 flesh라 그러니까 뭐 이 살이죠. 그런데 이 경우에 두 번째 사용은 인간의 연약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한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제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었다고 증언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왜 잠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잠든 깊이 잠든 제자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건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한계성을 가지고 살죠. 그래서 약한 존재들입니다. 세 번째 사용은 뭐냐면 인간의 죄악된 측면을 가리켜요. 이게 좀 독특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의미의 육체는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다르게도 표현했거든요. 그걸 뭐 육체의 욕심이다, 뭐 육체의 소욕이다, 혹은 뭐 육체의 일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된 습성이라든지 그런 성향을 가리켜서 육이라고 했어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는 이제 육적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뭐 세속적이라는 뜻과 거의 동의로서 그 사람은 굉장히 육적이요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근데 바울이 골로새 본문에서 다루는 육은 인간의 본성도 아니고 회심하기 이전의 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이라는 것은 타락한 그 타락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우리 몸을 가리킵니다. 우리 몸이 타락된 상태 그 영향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몸이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제 영혼과 이 모든 것은 마음이 이제 거듭나고 중생이 됐는데 거듭났지만 새 사람이 됐지만은 우리의 몸은 아직도 죄가 활동하는 고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몸이라고 했어요. 이 신자들은 내 몸을 발판으로 삼고 내 몸 안에서 이를테면 나를 아주 밑으로 잡아 당기려고 하는 그런 세력과 대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갈등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나를 아래로 잡아 끄는 그 성향이나 세력에 내가 져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죠. 나를 잡아당기는 그런 부정적인 세력과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육에게 완전히 조종을 당하고 완전히 압도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왜냐 그것은 과거의 아담적인 영역에서 내가 아직도 산다는 의미,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양면적인 측면을 바울이 한 문장으로 표현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자가 누구겠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난 죽었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다시 말해 죽었다 그랬는데 내가 또 육체 가운데 산다고 그 육체란 말을 씁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고서 자기 안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산다고 하기 때문에 이건 모순처럼 들려요. 그 의미는 이런 것이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아는 옛 아담 안에 속했던 옛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살아난 자아는 옛 아담에게 속했던 자아가 아니고 새 자아예요. 근데 이 새 사람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하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새 사람은 옛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옛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안에서 완전히 죽고 완전히 장사가 됐어요. 땅에 묻혀버렸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하셨을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다시 살아난 나는 누구냐 그러면 전혀 존재의 양식이 다른 과거의 아담적인 그런 나 자아가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죠. 근데 이 새로운 삶의 형태를 말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말하냐면 육체 가운데 산다고 이 말을 덧붙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신자는 위치, 우리의 달라진 위치나 우리의 속한 새로운 영역의 관점에서 보면은 죄와 사탄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앉아있다고 그랬어요. 그 개념이 좀 어렵죠. 우리 지금 땅에서 사는, 땅에 내가 앉아있지만 뭐 하늘에 앉아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영역의 관점에서 보면은 다른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냥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 신자가 사는 곳은 이 세상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신자의 몸은 아직까지 구속,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 뭐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뭐 병들고 늙고 뭐 이게 몸이 이거 구원받은 몸이 아니죠. 온전하지가 않죠. 죄를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죠. 맨날 죽음을 향해서 더 눈 다 뜨면은 그냥 한 걸음 더 가까이 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구속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내 얼굴로 봐도 보기 흉한 부분이 있고 몸이 자꾸 아프고 괴롭다니까 막 짜증나고 내가 나답지가 않죠. 그게 우리 몸이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아직 땅에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로마서 8장 3장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만약 현재의 몸이 새 몸으로 이제 부활할 것인데 새 몸으로 부활을 한다면 죄가 전혀 우리 속으로 들어올 수 없겠죠. 우리가 기독교라는 것은 육신의 부활을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신앙고백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영혼만 살아서 그냥 어디 천국을 가면 된다. 그게 아니라 몸이, 우리는 몸이 없는 우리 자아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다 하나로 된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몸이 부활을 해야죠. 근데 아직도 땅에 속해 있고 지상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몸이. 그러니까 나라는 인격체 속에 육이라고 부르는 타락한 습성으로 남아있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하도록 아래로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이제 사탄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육은 나의 옛사람의 잔재 혹은 옛사람의 성향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첫째 아담에게 속했던 옛사람을 우리가 장사를 지냈어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묻힐 때. 죽었어요. 언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기셔서 형을 형태로 해서 처형을 당하셨을 때 나도 죽었죠. 왜? 어떻게? 믿음으로. 내가 믿으면 예수 안에 들어간 것으로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나도 죽었는데, 내가 죽었는데 그 내가 누구냐면 아담에게 속한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죄악된 나죠. 그래서 그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서 내 자아의 그 악습과 함께 죄를 짓고 싶은 그런 그 죄의 그 바이어스된 그 성향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없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에게 구속받지 못한 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알아야 할 것은 거듭난 신자는 과거처럼 이 육의 통제 아래에서 이리저리 노예로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듭난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그 어둠의 세력이 다시 나를 아주 압도적으로 누르고 주인 노릇 하면서 나를 완전히 통제하지 않는 영역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항상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직까지도 아담의 영역에 옛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변명이 나오거든요. 아, 뭐 죄성이 있어서 안 된다. 뭐 나는 아직까지 뭐 육신이 연약해서 안 된다. 이 여러 가지 변명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아담적인 존재의 양식을 가지고 어둠의 세력에 옛날처럼 끌려다니고 하는 건 아니라면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담적인 존재예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첫째 아담에게 속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인으로 어떻게 해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죽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가 아담의 후손 여전히 죄인으로서 구속을 받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는 어떻습니까? 악의 세력이 잡고 있는 거죠. 사탄의 영역 안에 사탄의 조정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이후부터는 타락한 첫째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는 죄와 사망과 사탄에게 지배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이것을 확대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그리스도의 왕국 안에서 살아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내가 뭐 죄를 짓고 좀 못나고 좀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빛이 나로 옮겨졌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이 그렇다고 안정하게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러시면 그런 거죠. 뭐.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을 때 크리스천 라이프가 제대로 되는 거죠. 나는 죄에 죽었어요. 내가 죄에 죽었다고 해서 죄를 전혀 지을 수 없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어둠의 왕국에서 풀려났으니까 사탄과 죄의 속박에서 종살이를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세력에 완전히 컨트롤되는 그런 죄악된 삶의 패턴에서는 내가 벗어났다 그런 말이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다시 살아났어. 그래서 그 부활의 의미가 그런 거죠. 그래서 죽음이 닿을 수 없는 부활 생명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뭐 육체가 죽죠.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부활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새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중요한 구절이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죄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께서 부활을 하셔서 간 곳이 어디죠? 하늘이에요. 하늘 우편 보좌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에 우리도 가는 거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고 예수님이 장사 지냈을 때 우리도 땅속에 묻혔고 완전히 끝났어요. 옛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어요. 아직 몸은 부활 안 했지만 은 우리 인격체가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이 돼서 부활해서 어떻게 하늘나라에 가 있다. 하늘나라 어떻게 하늘 우편 보야. 왜?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예수님 계신 곳에 나도 있는 거죠. 영역으로 보면 그런 거죠. 위치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런 거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의식을 하면은 우리 크리스천으로서의 자존감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무시당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실패하고 여러 가지 병이 나고 뭐 여러 가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서 나는 사는 사람이라 이거죠.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거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하늘 우편 보좌에 천사들이라든지 하늘의 열이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렇게 복종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대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앞으로 천사들을 심판한다는 말까지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력들이 우리 앞에 복종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 엄청난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자존감이 굉장하죠. 내가 누군 줄 알아? 하고 이게 큰 소리 칠 수 있다 이거죠. 아무도 안 알아주겠지만. 그냥 하나님 알아주시니까 된 거죠. 예. 세상 사람이 볼 때 우리 미친 사람이죠. 그런 걸 믿으니까. 예. 예. 세상의 머리로, 세상의 아이디어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건 하늘에서 계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고 아는 거죠. 근데 이 세 사람이 누구죠? 신자예요. 그 이제 나에 대한 진술입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한. 예수를 믿어야 나의 본체, 나의 진정으로 달라진 존재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믿을 때 나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장사된 후 다시 살아났을 때 나도 함께 살아났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 연합이 됐죠. 그 뭐 in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께 일어난 일이 나에게도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보고 내가 너에게 보낸 그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들을 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분이 너를 위해서 한 일이 뭔지를 알고 그분에게 일어난 일이 너에게 어떻게 적용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라. 그죠? 예수가 죽었으니 너도 죽었고 내 아들이 장사됐으니 너도 장사됐고 내 아들이 지금 하늘 우편 보좌에 승천해서 와있으니 너도 지금 거기 있는 자다. 근데 왜 이렇게 째째하게 사느냐. 왜 그렇게 옛날에 옛 아담에 속한 그 행실 속에서 아직까지도 풀려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느냐. 그런 거 다 떼어버려라. 무슨 가치가 있느냐. 너는 하늘 우편 보좌의 로열 패밀리로서 좌정에 있는 존재다. 내가 너를 그렇게 보고 그렇게 간주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예수를 묵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그런 선언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보면 나도 예수님처럼 타락하지 않았고 예수님처럼 죄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의로 가려지고 덮여졌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전혀 죄가 없는 사람들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지어다 그랬어요.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잘 안 여겨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클리한 진리의 말씀을 잘 분명하게 숙지하고 깨닫고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내가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나의 구원은 신분적으로 보면 이제 다 이루어졌어요. 다 끝난 일입니다. 근데 아직도 구속을 받아야 할 부분이 남아있죠. 그것이 우리의 몸이에요. 몸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러잖아요. 그 육신을 죄를 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의 진정한 본분이 본체가 뭐라는 것을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알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어요? 한마디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냥 죽이라고 해서 그게 일이 됩니까? 죽이라는 말의 문맥을 알아야죠. 그래서 그것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이거든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그 우상숭배, 율법에 나타난 우상숭배에 대한 새로운 죄의 정의입니다. 탐심이에요. 탐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갖는 것입니다. 육체가 그런 것을 유격을 갖는 것이죠.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그러죠. 무슨 뭐 돌멩이나 나무조각이나 조각품 놓고서 뭐 짐승의 모양을 그려놓고서 그런 거 새겨놓고서 그 앞에서 절하는 그것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그게 다 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지금 이걸 크리스천 보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지체를 죽이지 않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진노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물론 자비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 정말 하나의 모범으로 보이시고 다른 사람이 두려워하기를 바라고 그러시죠. 만약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건이 매번 있다면 어떻게 지금도 속이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크리스천들 가운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그렇게 그냥 송장으로 그냥 심판을 해버리신다면은, 그 정말, 아,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 갔다가 묻고 왔는데, 또, 다른 배우자 또 그냥, 그냥 말을 하니까 그냥 죽어버리고 사람이. 그대로. 그게 또 그, 들고나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교회 올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안 오겠죠. 하나님이 그 두려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한 번으로 족하다. 한 번으로. 소돔과 고모라 한 번으로 족하다. 왜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괴로운 세상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심판하십니까? 악이 왜 있습니까? 왜 고난이 있습니까? 그래서 불신자들은 세상에 있는 고난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겠다. 하나님 존재를 못 믿겠다 그러거든요. 하나님 심판하세요. 하나님 바로 잡으세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소돔 고모라를 연상시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돔 고모라가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자비하신 분이죠. 오래 참으시죠. 한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육신이 연약함으로 죄를 막을 수 없다. 그렇게 넋두리하고 그렇게 핑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데 그러므로라는 말이 그 이제 앞에 말을 받아서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다 그거죠. 골로새서 3장 1절이죠. 그죠? 이제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나온 말씀인데 그 앞에 1, 2, 3, 4의 내용을 제가 지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뜻이죠.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가 아닌 살아계신 분으로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믿을 때 그분 안에 들어가서 살아있다는 거지. 그 죽었지만 우리는 살아요. 그 다음에 3장 3절에 보면 우리는 죽음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졌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그러거든요. 그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서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 그거 안 보여요. 그 감추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눈에 보이죠. 죽음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전출이 됐는데 세상 사람 눈에 안 보인다는 말이죠. 생명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다시 이 세상으로 온다고 그랬습니다. 3장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 그때 이제 세상 사람 다 알게 돼. 아, 저 사람들 예수 믿는다 그러더니 정말 그렇구나. 영광 중에 나타났구나. 다 알게 돼. 우리도 그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칠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린 죄를 죽이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달라진 신분과 위치를 알아야 돼. 우리 크리스천들 자꾸만 죄하니까 이 죄를 자꾸 짓지 말아야겠다는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죄 자체를 안 질려고 애들을 써요. 근데 그게 그런다고 해서 잘 안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원리적으로, 교리적으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와 그 이유를 확실하게 그 까닭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살다가 어디로 이주를 했는지를 명지를 해야 되거든요. 미국에 이민 와서 살고 미국 시민권까지 얻었는데 아직까지도 한국에 사는 것처럼 처신하는 사람들 있죠. 그 마찬가지로 크리스천들도 이미 영역이 옮겨졌다는 사실을 확지를 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미국에 와서 왜 그래요? 이렇게 도전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 그렇게 예수님 믿고 사는데 자꾸만 예수 믿기 전에 그런 행실과 사고방식과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살아요. 그러면서 자질구레한 요것저것 그런 죄를 좀 피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안 되죠. 왜냐하면 원리적으로 확실하게 자기 자신이 내가 누구라는 걸 모르고 시집을 지금 왔는데 자꾸만 친정에 가서 사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 이주를 했어요. 자신의 과거에 속했던 나라와 현재에 소속된 새 나라 사이의 차이를 확지하고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명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새 삶의 영역으로 옮겨진 자신의 새 신분에 비추어 살아야 한다는 그런 성경의 논리적인 설득을 받아야 돼요. 항상 복종하여 빌립보서 2장 12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거든. 너 행위로 구원을 받아라 그런 말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받은 그 구원을 실생활 속에서 재현하라. 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명찰을 붙이고 다니, 크리스천이라고 붙이고 다니,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란 뜻이니까. 그 명찰을 붙였으니까 크리스천으로서 살아야 된다. 이거죠. 이제는 옛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구원이 우리 손에 달렸다는 뜻이 아니고 이미 받은 구원을 실생활에서 드러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생활에서 드러내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과거에 어디 있다가 왔는지를 항상 숙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여기 본문에도 나오는데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그랬죠.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그래. 전에와 이제가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어둠이 아니 빛이라. 빛의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거예요. 그 논리 보면 전에 너는 어둠이었다. 사탄의 끼 있었다. 너의 욕심을 따라갔다 살다. 아담의 후손에서 아담이 행실을 하였고 아담의 타락한 영역 가운데서 그 테리토리 안에서 살았던 거예요. 전에는 너는 그래서 어둠이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이제는 예수를 믿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는 너희가 빛이라. 우리 빛이라. 그 빛이니까 빛을 내야지 빛이 왜 어둠을 자꾸만 발산하려고 그러느냐. 빛의 자녀들처럼 그래서 행하라. 이게 성경의 논리거든요. 고린도서 3장 7절과 8절에도 보면 너희도 전에 그 전에는 그죠. 과거에는 예.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어떻게 이제는 그 이제는 그 전과 이제가 분명히 다르잖아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한과 뭐 왜 이건 옮겨왔으니까. 그래서 자기를 창조하시는 형상을 따라 지시가 새롭게 나를 재창조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품성을 모습을 닮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과거의 영적 위치와 현재의 영적 위치를 대조하면서 상기시키는 까닭이 뭐예요? 크리스천의 그 현재의 삶이 어떠해야 한다 하는 것을 과거의 그 비참했던 형편에 비춰볼 때 그 당위성이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에는 영적으로 어둠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의 자녀들이다. 그렇죠? 그래서 아직도 어둠에 속한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고 빛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도덕설교를 해도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도덕설교 뭐 세상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그 도덕설교가 우리에게 어떤 임팩트를 주고 우리는 움직이게 하려면은 우리가 전에 어디 있었다는 걸 알아야 돼. 근데 어떻게 해서 지금 정죄가 없는 빛의 나라로 오게 됐는가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사역에 비춰서 깨달아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얼마나 큰 사랑과 큰 희생과 큰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 그 부분의 강조가 더 많아야 됩니다. 따라서 아직도 어둠에 속한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라.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 함께 죽었다. 내가 출생 때부터 가졌던 아담과의 연합은 절대 안 돼서 나 태어날 때부터 나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중립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타락했어요. 그런데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의 모든 성향과 아담의 그런 재성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의 연합이 그 first 아담하고 이렇게 결합이 됐거든요. 그것이 이제는 절대 안 됐다. 언제? second 아담의 집으로 이사를 갔을 때. 완전히 가버렸어요. 가버리면 어떻게 호적이 국적이 옮겨지면 호적의 이 빨갛게 줄이 꺼져버려요. 그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말이나 벗어버리라는 말은 옛 사람의 특성에 해당되는 그런 그 못된 습관들이나 그 죄들과 단절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옛 사람이 흉내를 내거나 옛 사람이 아직도 살아서 존재하는 것처럼 처신하지 말라 그죠.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알고 그에 따라 새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신실한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둠에서 해방돼서 빛의 나라 속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이 확실하다면은 자신의 신분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무슨 일이라는 것을 알고 생각이 되고 혹 내가 약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빨리 회복할 수가 있어요. 알아도 우리가 여기 넘어갈 수 있어요. 그때 자신의 새로운 신분을 거듭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이 다스렸던 사탄의 나라에서 의와 생명이 다스리는 주 예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자신에게 상기시켜야 돼. 야, 너 왜 그러냐? 오늘 또 그러네? 왜 그렇지? 너가 누구야? 하고 자신에게 물어야 돼. 내가 누구냐고. 과거에 너는 아담 안에 있었잖아. 지금은 그 아담과 끝났다. 둘째 아들, 마지막 아들, 나의 구원자신 예수 안에 속한 자라.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예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 이거죠. 그래서 그 예수의 나라 옮겨졌으니까 그 놀라운 구출이 단순한 믿음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을 자아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내가 죄에 죽고 주님의 부활 생명을 이게 죄에 죽는다면 죄의 그런 영역 안에 있던 사람이 옮겨왔다는 뜻이에요.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아직도 몸 가지고 있어요. 죄 지을 수 있고 또 짓고 삽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부활 생명을 받아서 이것을 우리가 누린다는 사실을 확신을 한다면은 부활 생명을 실제로 구현하는, 그것을 드러내는, 그것을 액츄얼라이즈 하는 그런 삶을 기뻐할 것이라, 그죠? 그것이 안 될 때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그때 자기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생기겠죠. 바울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고 했어요. 신자들 아직도 육신을 가지고 삽니다. 육의 지배아래 완전히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은 육은 아직 살아있어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이 육도 함께 죽은 건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세상에서 뭐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부활을 기다린 거, 육신의 이 새로운 몸을 받는다는 것을 정말 기다리고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것이 너무 간절해.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우리 육신이 새로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의 기운은 성형과 아담 안에 속했던 죄의 습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이라 그랬어요.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이 몸은 이제는 우리는 악이 아닌, 과거에는 그렇게 썼지만 이제는 의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의 왕국으로 옮겨진 신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발휘하면서 살아야 돼. 우리가 하루 동안 살면서도 아,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구나. 내 생명으로 할 수 없던 일이었는데 내가 과거에 같으면 내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지금 다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하는 거, 하나님 뜻에 비추어 생각하고 하는 거니까 아, 이것이 부활 생명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 생명이 나에게서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거죠. 그 뭐 오만하고 자기에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서 그것을 내가 스스로 확인하고 나는 뭐 부활절 되면 He's a risen 하고서 막 그냥 He's alive 막 이렇게 말하고 막 자랑하고 찬양하고 하지만 실제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 확인하기 전에 한 가지라도 있으면 내가 만 가지를 잘못했다도 주님 오늘 내가 다른 것도 잘못하고 이 유혹에 빠지고 또 이랬지만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내가 잘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쁘죠?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예 그렇다. 내일은 한 가지 말고 두 가지 더 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내가 부활생명에게 주지 않았느냐. 부활생명 내가 부활했다는 내 자아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부활생명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부활생명을 드러내고서도 그걸 기뻐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아 이거다 하고 이렇게 찍어내지는 못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런 생각에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그냥 옛 관습대로 옛 습관대로 그냥 꼬가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보장만 받았지 달라진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는데 기뻐 아니 부활 생명이 생동을 해야 기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것은 내 체험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기쁨이 별로 없어요. 그냥 괴롭기만 해요. 왜 괴롭습니까? 그렇지만 왜 괴로워요? 두 가지죠. 한 가지는 자기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안 돼요. 그 세상 사람이 결혼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돈 벌기엔 돈 안 벌리고 자식들 속세기고 뭐 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안 되고 인정 못 받고 뭐 제대로 뭐가 자기들 안 돼. 안 돌아가면 이게 괴로운 거죠. 다른 하나는 죄를 짓기 때문에 괴로운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양심이 있죠.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니까 괴로워요. 그게 제대로 안 돼. 그것도 제대로 안 돼. 제대로 되면 안 지으려고 하는데 이게 안 돼. 자꾸만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가 있고 그렇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는 이게 지금 죄인데 이게 옳지 않은데 이 바른 길이 아닌데, 이거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이 무슨 체제적으로 내가 이거 빠져나갈 수 없는 이런 위치에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괴로워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이 부활 생명이 내 안에서 활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일 자체가 내가 당장 내가 절단하고 끊어버리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내가 괴로워하고 하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는 것은 내가 바른 길로 가려는 방향을 잡았던 뜻이니까 그것은 부활 생명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아 이것이 일이 잡혀가는구나 하고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구출을 기다릴 수 있는 거겠죠. 그리스도의 이 부활 생명을 받은 사람들, 이건 뭐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더러운 말, 거짓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 이런 걸 하게 된다 말씀이에요. 그건 괴롭죠. 그 왜 하지 말라고 그러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이다. 새 사람을 입었다는 사실이 나에게 절박하지 않으면은 그 자꾸만 그런 일이 일어나. 직역성경과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해서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렇게 해놨어요. 명령형으로 번역했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거 좀 문제 있어요. 옛사람이 이미 죽었어요. 그 존재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NIV 영역에서처럼 결과적인 이유로 번역해야 돼. 결과적인 이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벗어버리라. Since. 그래서 do not lie to each other. 왜? Since you have taken off your old self. 옛사람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거짓말하고 하지 말라. 옛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여기 우리 한국 번역에처럼 벗어버린다고 해서 내가 벗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것은 초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박힐 때 죽는 거죠. 그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그러는데 새사람은 그 내가 입을 수 있나요? 하나님 주시는 건데.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옛사람을 청산했어요. 옛사람을 아담에게 속했던 죄악된 본성으로 본다면 문제가 된다 그 말씀이죠. 이 번역한 사람이 어떤 수도 쓰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본성은 내가 버린다고 해서 뭐 버려지는 거 아니잖아요. 옛 본성을 버리고 새 본성을 내가 스스로 취할 수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일이에요. 옛 본성은 십자가에서 처형이 됐고 새 본성은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받은 것이에요. 내가 주권적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옛 사람에 속한 행실은 물론 우리가 벗어버려야죠. 그렇지만 옛 사람 자체의 본성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 의해서만 처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사람에 속한 육신의 소욕들은 망령처럼 우리를 따라다니. 그 소욕이라는 것은, 그런 성향이라는 것은, 그런 악습이라는 것은 워낙 우리가 그렇게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악습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잘 안 떨어져 찐득이처럼 붙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 의식적으로 밀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에 비추어서 십자가의 사건이 내게 의미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땅에 묻히고 장사 지냈다는 것, 또 승천하셨다는 그런 의미에 비추어서 내가 그것을 밀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충분한 동기부여를 하시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주인을 모시고 산다는 것, 새 백성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 우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았으니 너희도 그와 함께 앉아있느니라 그랬으니까 너가 지금 얘야, 왜 그러냐? 너가 지금 어디에 앉아있는지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어디 있느냐? 너 주가 어디 있냐?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지 않느냐? 너도 거기 있지 않냐? 너도 함께 앉히시니 했으니까 그걸 생각하고 네가 로열이라는 걸 생각하라.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의 위대한 하나님의 로열 패밀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거죠. 그래서 주님은 나의 삶에 대한 계획도 충분히 성취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 힘을 내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현재 하늘 보좌에서 진행시키는 구속사역의 관점에 비추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며 살아야 됩니다. 이제 한 가지만 제가 포인트하고 끝내겠는데, 신자의 삶이란 것이 금방 인정을 받고 금방 변화가 오고 금방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닙니다. 시간 걸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금 현재 실체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어요. 우리가 누구라는 것은. 그러나 그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재림하실 때 드러날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속에 감추어진 원천이 능력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잘 호소하지. 내 능력으로 자꾸만 하려고 그래. 나도 모르게.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성령께서 내 속에 와 계시다는 걸 알고 그 성령께서는 예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입사하시고 역사하신다니까 믿으면 성령에 호소하겠죠. 성령에 의존할 것이고 성령에 충만해서 날마다 기도할 것이고. 근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온전한 뜻으로 인도하시니까 모든 일에서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결정해버리는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물론 우리가 상식적으로 건전한 상식으로 결정할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 자유를 하나님이 주십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나를 빼앗아가거나 파괴할 것이 없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그렇다면 세상의 초등학문에 우리가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에게 죄성이 있습니까? 아담에게 속했던 죄성은 십자가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육신의 소욕이 있어서 그 죄에 쏠립니다. 사탄의 마수에 사로잡혀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섬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회심하기 이전의 나의 상태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죽지 않은 새 생명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 수 있는 빛의 날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잡아당기는 그 여러 가지 고추장 쓰는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버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승리하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죄성이 있어서 거룩한 삶을 못 산다. 그런 말 하지 말자 이거죠. 내가 이걸 안 하면 내가 큰 손해를 보는데 아 이걸 내가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한 번만 할 테니까 주님 봐주세요. 하고 다음에 또 이제 그런 케이스가 오면 아 이거 또 이렇게 되는 아 그제 육신이 연약하다 보니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봐주세요. 예. 그렇게 해서 또 너 다음엔 안 그랬습니다. 하고 또 그러고 그럼 결국은 뭐예요? 옛날로 돌아가서 내가 마치 옛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보세요. 너 죽었다. 그래, 죽었다. 십자가에 맨날 걸어놓고서 내가 거기 죽었다는 사실은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기본적인 틀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라는 그런 엄청난 교리가 의미하는 것을 확실을 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거기서 죽었다는 것. 예수를 믿으면은 내가 그 안에 죽은 것으로 보시고 내가 다시 예수 함께 살아난 것을 하나님이 간주하시고 또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릴 그런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히게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셔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선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하고 어릴 때마다 주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